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린이 구조대.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네, 쭈리니 이거 안 해주세요?
아, 맞다. 그걸 잊고 있었구나. 아, 그게 있었네요. 주린이
예.
구조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오늘
네.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근데 저희가 힘을 내야죠. 어떡해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남자 앵커 누구냐라는 채팅이 있는데 사실
네.
전에 한번 오셨잖아요.
맞아요. 저, 한달 전이었나, 두달 전이었나, 그때 이렇게 살짝 와가지고 왔는데, 오늘도 좋게 봐주셔가지고 대타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민준 앵커가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진짜 구조대가 진짜 필요한 날 아닙니까?
예. 근데 하필이면 또 오르는 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저번 금요일은 애매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오늘은 사실 이제 뭐 장을 어떻게 알아요? 누가? 그래서 대타 부탁을 해서, 아우, 가야죠! 하고 왔는데,
시장이.
시장이 돼서 사실
예.
오다가 오지 말까? 그냥 사고 났다 그럴까? 생각이 좀
예.
들기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폭락 앵커.
네, 폭락 앵커가 됐습니다.
아, 네. 저희가
네.
이렇게 웃을 상황은 아니긴
맞아요,
한데,
맞아요.
여하튼 이분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면 너무 좋을
네,
것
인사이트 얻어야죠.
같습니다. SK증권 경인지점의 이재규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지 않으시죠?
그럼요. 뭐 시장과 저의 기분은
네.
항상 커플링 되어 있습니다.
아,
시장이
맞아요.
빠지면 저도 힘이 없고,
네.
시장이 올라가면 괜히 기분 좋고 그러네요.
정확히 맞는 말. 시장 기분과 커플링 되고. 저도 이제 방금 막 방송 하나 끝나고 이제 왔는데, 이런 날은 멘트가 안 나와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런 거
네?
지금?
아니.
너무 술술이지 않습니까,
제가
차장님?
오늘 처음 오,
잘하죠.
네,
네.
처음 오는 자리니까
잘하셔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아,
여기
네.
뭐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아우,
그런 건데.
예.
시장 얘기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 그러니까 하도 이제 사이드카가 매일매일 뭐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오늘 10일 연속, 10거래일 연속 사이드카였다면서요?
맞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사이드카가 한 100번 정도 울렸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올해에 한 40번 정도 나왔다고 해요.
40번이요? 네.
40번.
야.
그러니까 2000년 이후인지 우리나라가 생기고 난 이후인지는 제가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올해의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죠. 그래서 이 변동성이 큰것 때문에 저는 사실 살짝 걱정이 되긴 해요. 우리가 이제 뭐 반도체 이야기도 뭐좀 이따 해보겠지만 반도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밀려 내려왔을 때 반발 매수도 좀 강하게 나올 것 같은데 반대로 하락도 조금 더 깊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정말요?
제가 이게
네.
어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제
그
좋았잖아요.
알파벳이 실적을 내놓고 나서
네.
사실 우리가 굉장히 기다렸었던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넥스트레이드에서는 괜찮았지만 본장에는 약간 약했거든요.
네.
그 전날의 캔들을 넘겨놓지를 못했어요. 이게 좀 찝찝하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좀 밀려 내려오니까 기술적으로는 지금 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고
네.
사실 어제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했고 그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좋아지고 있다, 양호해지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더라고요.
네.
이거는 주가에는 좋은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갑자기 걱정이 된다고
아,
하네요.
개미가 사는 날은 오르는 거 아니다.
지지난 주에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저도 개미지만
예.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가 매수하는 게 그렇게 시장에 좋진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걱정이 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막 코스피 이만큼 그 불과 두달 전에 막 엄청나게 올라갔었을 때는 개인들의 매수세로 올라간 거
맞아요.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뭐 외국인이 이제 좀 주체가 되고 손바뀜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데 개인에서 수급을 올리는 거랑 이제 외국인 주체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우리처럼 개인 투자자처럼 저처럼 이제 심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덜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이번 달 말까지 얼마 정도로 집행할 것이고
네.
이만큼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아니면 대한민국 증시에 대해서 매수를 할 것이다라는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배제가 되고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다면 시장 자체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좋은 내용이 나오면 아침에 쭉 몰려 들어갔다가 네. 갑자기 안 좋은 내용 나오면 쭉 매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수급이 만들어지는 것은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예전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많이 올라갈 때 이런 주장을 혼자 했었어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점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수를 하다가 외국인들이 받아주면서 더 올라가고 거기서 다시 한번 개인 투자자가 받아주면 끝날 것 같다.
그게
틀렸죠. 틀렸죠, 제가.
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밀려 내려온 거죠. 밀려 네. 내려온 상태인데 어쨌든 여기서 외국인들이 다시 받아주면 한 번 더 랠리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주린이 같은 생각일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좀 전에는 너무 이유 없이 계속 막 흘러내릴 땐 되게 불안했는데 오히려 차라리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빠진다라고 생각하면
네.
개인들이 이때 잘 매수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지난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그쵸, 아니 최근만 해도 거치고. 계속 아 그때 말고 네. 그러니까 최근에 몇 주는 최근. 되게 이유 없이 그냥 고점에서 빠졌잖아요.
그렇죠.
반도체가 특히 그땐 되게 오히려 답답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뭔가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빠진 거니까 요거 괜찮아지면 또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그죠.
아닌가요?
그냥 어쨌든 빠지면 싫습니다. 저는 빠지면 너무 싫은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근데 오늘 다른 나라 증시는 이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아 그래요?
오늘 그러니까, 2%? 그쵸?
2% 정도 빠졌고 다른 나라 증시들이 많이 안 빠졌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밀렸다라는 거고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밀렸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이벤트가 좀 있지 않나. 그건 뭐 항상 이야기 많이 하시고 계시겠지만 레버리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도 그랬다고 보세요?
오늘도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레버리지를 매수해달라는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매수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레버리지에서 손실이 나면 다른 걸로 만회하겠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러기 힘들죠.
내가 두 배짜리로 손실이 났기 때문에 이걸로 만회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걸 매도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약간 물풍선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레버리지 쪽에 대한 물량이 계속 들어가면 풍선이 이렇게 커지다가
네.
밑으로 터질 수 있다. 사실 저는 어제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좀 개선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제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되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다만 저는 큰 흐름에서는 우상향이 맞을 것 같은데 한 번 정도는 무서운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야 이거 한 번 더 우리가 대비를 일단 해야 되는 거기는 한데 지금 사실 어제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 시장에서는 차장님 제가 느꼈을 때는 아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변동성 좀 줄어들고
네,
쏠림 이제 좀 덜 가고 다양한 종목도 오르나 보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니 하루 만에 옛날 5% 막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아직 끝날라면 멀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도요. 저도
네.
지금 우리가 코스피도 잠깐 보면은
네.
어제까지 했을 때 4거래일째 반등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차트 여기 보여드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저점이 나왔던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저점이 나왔으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정도 반등이 나온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정도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요렇게.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밀려버리면 다시 한번 걱정이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크게 늘진 않았다라는 것이 다행이지만
네.
어쨌든 어제까지 우리가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오늘도 사실 좀 그렇긴 해요. 오늘 뭐 코스피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방산주들도 좀 강세를 보였었던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도 좀 올라왔고요. 신재생에너지 쪽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확산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좀 확산이 되는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나온 이 하락이 다시 한번 그걸 싹 밀어버리는 건지 그게 없던 일로 만들 것인지 그 여부는 뭐 다음 주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마이크론이라든지 샌디스크라든지 SK하이닉스 ADR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들이 많이 안 밀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현재 시점에 미선물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내일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잘 마무리가 됐고 뭐 네. 인텔도 많이 올라와서 마무리가 되면 다음 주 우리나라 시장 또 사이드카 나올 수 있습니다. 매수 사이드카. 아. 근데 여전히 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차장님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걱정이 됐던 게 사실은 이제 레버리지 물량 개인들이 많이 털었다라고 저희가 어제까지만 해도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뉴스보다 아, 봤던 것 같은데.
그쵸?
네, 맞아요. 75% 정도?
근데 여전히 네. 지금 또 지점에서는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고 이러니까 실제로 좀 현장에서 분위기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예전보다는 확실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공격적인 매수세는 덜해요. 근데 매수를 하려는 분들은 레버리지를 여전히 많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수급적으로 가장 불안한 거예요.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오늘 뭐 장중에 여러 뭐 찌라시도 돌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 네. 뭐 무슨 이야기가 나왔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투심도 많이 훼손이 되어 있고 투심이 훼손된 상태에서 수급이 꼬이면 낙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참 듣기 싫은 말일 텐데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더 빠질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아요?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저는 횡보.
횡보. 네. 근데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바닥이라는 게 지금 그러니까. 증명이 몇 번 됐잖아요.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엄청난 저평가고 네. 뭐 마이크론과 비교해봤을 때도 저평가고 LTA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파열음들도 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 같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같은 경우는 알파벳이 좋은 내용을 내놨죠. 오늘은 인텔이 좋은 내용을 내놨습니다. 근데도 많이 못 올라왔잖아요. 부담이 되는 것이 매물이 나온다 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수를 많이 하면 그죠. 뭐 올해 상반기처럼 쭉쭉쭉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때와는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고 계시죠.
분위기가 그럼요. 그죠? 그럼요.
분위기가 예. 그렇죠. 그렇기 뭐, 때문에 예. 뭐 엄청나게 올라간다라는 상황이 아닌데 이런 과정에서 뭐 외국인들이 이걸 상방으로 당겨주면서 올라갈까라고 한다면 네. 저는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반도체를 매도하십시오가 아니라 반도체에 대한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줄여요?
이거는 다르죠. 시청자분들마다. 저는 50%가 넘어가면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옛날하고 이제 좀. 예. 그러니까 불과 두 달 전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불과 두 달 전에는 막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방송에서도. 반도체는 50% 채워두고 나머지 50을 현금을 한 20을 챙겨라. 30은 뭐 로봇을 사라. 뭐 조선을 사라.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의 전체적인 규모에서 반도체를 고려해보면 예. 50%를 넘게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 맹목적인 믿음을 갖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전만큼 공격적으로 매수하겠다라는 물량도 없지만 예. 참 이게 주가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제가 2002년부터 주식을 했거든요.
월드컵.
2002년 그때는 이제 뭣도 모르고 했었죠. 뭣도 모르고 했었는데 그때부터 주식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다수가 원하는 대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다수가 원하는 대로는 잘 안 된다. 근데 이게 결국 끝까지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중간에 고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당국에서도 예탁금을 상향하겠다. 레버리지 쪽에 대해서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굉장히 좀 되게 무서웠어요. 장 초반부터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예. 너무 많이 잡혀서 오히려 이게 좀 안 잡혔다면 저는 좀 더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렇게 되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면 매크로도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네. 매크로가 네. 많이 안 좋아졌는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한다라는 것은 매크로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것도 맞아요.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두 종목만 보고 간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엔 반도체를 보고 가는 건데 이게 지금 너무 강하게 믿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결국엔 갈 것 같지만 비중 조절은 필요하다.
아 결국엔이 언제예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그럼 전고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이게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어떻게 털리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털린다라는 구간이 없이 꾸준히 올라와 줄 수 있고, 제가 아까 전에 뭐 알파벳이랑 인텔이 나왔는데 주가가 못 올라갔습니다 했잖아요. 다음 주에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SK하이닉스가 직접적으로 우리 굉장히 잘하고 있어. 내년에도 잘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무시해도 돼라고 하면 그때는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면 좋은 내용 두 개 나왔는데 밀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부담이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없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올라올 때도 정말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조정도 조금 더 무섭게 나올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고, 만약에 현금으로 내가 10% 2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면
네.
저는 밀려도 보유해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른데, 주식 투자를 할 거라면
네.
시장 자체를 떠나지 않을 거라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를 할 거라면 전 지금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매도 안 해도 된다라고 봐요. 근데 비중이 많으면 줄여놨다가 다시 대응을 하면 되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비중을 네. 지금 줄이려면 또 손해가 크니까
그러니까요.
조금이라도 반등 나올 때 줄이고 싶은 게 또 사람 마음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약간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꾸 반복해서 여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듣고 그거... 싶은 말씀이 있으시죠? 올라간다고 말씀드리. 그러니까 제가
없습니다.
저도 제 고객분들이랑 통화를 하면 제가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요. 지지난주에도 그렇고요. 네. 비중이 50% 60% 되는 분들은 조금 한번 줄여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이 좋은 기업이니까 좀 밀려도 더 사도 되고 올라가도 다시 사면 되니 조금 줄여보시죠. 근데 여기서 밀리잖아요, 주가가. 더 매도를 안 하세요. 오늘도 똑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90%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이거 조금만 줄여보시죠 하면 여기까지 빠졌는데 안 줄이세요.
못 줄이죠.
못 줄이죠. 저도 그 마음을 알기 그쵸, 때문에 네.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올라간다는 말씀이 듣고 싶으신 거죠.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는 예. 이거를 사실 뭐 너무 힘든 거 저도 알거든요.
예.
근데 제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비중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엄청나게 고점에서 비중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면
그렇죠.
조금이라도 줄여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을 거라면 이런 경험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비중을 너무 힘들면 한 주라도 한번 매도를 해보세요. 이게 좀 해보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격적으로는 많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없다 그러면 매수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비중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저도 이거 보면서 근데 요새 조금 고민이 되는 거는 이게 아까 말씀을 차장님이 해주셨는데 다 알잖아요. 올라가는 스토리들. 반도체 너무 좋고 어제 뭐 구글 실적 발표하고도 케이펙스 아직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반도체 좋겠네라는 거는 머리로 아는데 이거를 전 국민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호재가 나만 알아야 진짜 좋은 호재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호재를 지금 채팅창에도 많은 분들 와 계시는데 다 알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호재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정말 센티로만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좋아요. 뭐 이 기업도 아니, 엄청
숫자가
좋죠.
말이 안 돼요.
숫자가 진짜. 말이 안 사기예요, 되는 숫자고. 뭐 아까 전에 사이드카 같은 경우도 올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라는 것처럼 이런 변동성이라든지 삼성전자가와 SK하이닉스가 만들어낼 수 있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가 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이클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PBR 밸류로 줬다가 최근에는 뭐 PER 밸류로 줬다가 근데 주가가 좀 내려오니까 다시 한번 이건 PBR 사이클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저 그거 맨날 말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이 뭐랄까요? 성장성에 대한 베팅보다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좀 더 평가를 많이 줬어요. 사이클 산업이라고 해서
맞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장이 증설이 되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급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하고 나서 공급이 많이 되면 가격이 쭉 떨어지니까 갑자기 사이클 산업처럼 주가가 쭉 빠졌다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우리가 LTA라고 해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면 그 물량 자체가 공장이 증설이 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엔 사이클 산업이었는데 이젠 인프라 성장 산업이다라는 분석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여전히 PBR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PBR로.
근데 그 PBR을 보고 요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길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여전히 사이클이긴 한데 그게 좀
길어졌다. 길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뭐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질문하다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아, 네. 모두가 알고 있는 호재는 호재가 그쵸, 아니지 않냐. 그거가 저도 가장 걱정이에요. 사실 제가 진짜 많이 통하거든요. 네. 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뭐 TV 보니까 좋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저한테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기업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저도 아는 PB님이 이런 썰을 좀 들려주셨는데 요새는 고객분들이 더 잘 아신대요. 뭐 어떤 이거 정보 있던데 너 알아? 이렇게 테스트하는 느낌이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저도 이게 저도 이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중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중 조절.
비중 조절. 네.
여기서 비중 조절. 한 번만 더 또 태클을 걸자면.
근데 되게 저번에 저 왔을 때랑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제가요? 왜요?
엄청 공격적이신데요, 좀?
어, 제가요?
그때는 좀 사근사근한 느낌이었는데.
어, 아닙니다. 저 차장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니, 뭔가 네. 되게 그 전략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너무 빠져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는데.
아, 아직 갖고 있어요?
어, 네, 갖고 있죠.
그대로?
아니요, 비중은 좀 그 사이에 저는 이제 못 들으셨겠지만 4848을 좀 되게 많이 해가지고
제가 지지난주 네, 왔을 때 와. 220만 원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세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팔고 되게 조금 들고 있어서 평단은 192만 원.
어, 많이 내려왔네요. 네,
많이 팔고 또 다시 사고 했는데 근데 어쨌든 약간 그렇게 여전히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건 저는 그래도 이제 하마음은 좀 받쳐주지 않을까. 왜냐면은 한 150,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닉스인데 그래도 150 정도 오면 진짜 많이 빠졌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분들이 많지 않을까.
와, 150까지 떨어지기 쉽지 않은데.
예를 들자면. 네, 뭔가 요 정도의 이제 바닥은 그래도 다진 거 아닌가라는 희망을 저는 오늘장에서도 여전히 갖고 있긴 하거든요.
그죠? 네. 저도 좀 수습 좀 해보려고 제 네. 차트 잠깐만 보여주세요. 저도 기본적으로 여기 한번 차트를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현재 주가가 여기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주가라는 게 최저점을 잡는다라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놓여 있어야지 정상이 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더 빠져도 결국에는 이 밴드 위로 올라온다라는 확신이 있거나 분석이 있다면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매수가 맞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정말 무리해서 매매를 하고 있거나 신용을 매매하고 있다면 반대매도 나가면 원금의 40%, 50%, 60%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네.
원금이 반토막이 나 있는데 이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회복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아. 원금을 지킨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내가 무언가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반등을 누려보기 위해서는 지금 무리해서 들어가 있는 물량들은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죠? 저도 아 그러니까 이게 저도 되게 죄송한 게 어
예.
이게 저도 올라올 것 같아요. 저는 뭐 190만 원, 200만 원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올 때 예를 들어 가지고 140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200만 원 올라오면 140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버틸 수 있느냐는 거죠.
아, 그건 맞습니다.
저는 네. 그게 걱정이 되는 그쵸.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다른 종목들을 다 매도해 가지고 여기로 딱 몰아놨는데 몰아놓은 상태에서 10% 20% 빠져버리면 그게 엄청난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이 20% 뭐 그 이하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바로 올라간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결국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런 말씀드릴 때 막 좀 싫고 좀 불만이 있으시고 이러신 분들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매수하셔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 20% 보유하고 계시면 아 그래 제가 하는 말도 좀 일리가 있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내가 한 80% 90% 가지고 있으면 듣기 싫죠. 본인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빠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저도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3%에 나오면서 개인 코너가 있는데 개인 네. 코너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없으면 매수하셔도 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네. 근데 비중이 많다면 이게 좀 그렇습니다.
네. 어. 저희가 25분 동안 무려 차장님을 괴롭혔습니다.
네, 맞아요.
아니요, 계속 오늘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바꿔가지고.
아, 제가 공격적인 질문. 진짜 오늘.
아, 그랬나요?
그때랑 뭔가 사뭇 다른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예, 예. 너무 또 깊이 빠졌나 봅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국장에 지금. 예. 네.
패널 자리를 옮기라고 채팅창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아니요. 그건
너무 날카로운 질문.
재미로 또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고.
네, 네, 네.
그 코스닥 얘기도 살짝 AS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코스닥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좀 버리지 말자라는 얘기를 차장님이 좀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도 코스닥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요? 그때 와서 코스닥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아, 저 그때 계좌 깠잖아요. 아, 계좌 네. 공개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주린이 구조대 캔 원래는 방송에서 공개 안 하잖아요, 잘.
네. 근데
여기 와서 이제 해라, 뭐 어떠냐라고 얘기를 해서
코스닥 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 ABL 바이오 주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아는 어떤 진행자도 ABL 바이오 가지고 있던데.
사장님은 바이오맨.
바이오맨 그만한 지 좀 됐는데.
바이오맨. 바이오맨.
아. 제가 그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주린이 구조대를 매번 하는 게 아니라서 네. 2주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근데
맞아요.
지난번에 그 명앵커랑 했을 때 코스피가 8,000포인트였고 네. 코스닥이 800포인트였어요.
아, 좋았을 때네요.
그래서 만 포인트 가냐 천 포인트 가냐라고 이야기했다가 제가 답변을 빨리 못해가지고 그때도 한번 혼났었는데
아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코스닥에 대해 코스닥이 좀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는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좀 올라왔고 그제는 또 로봇주들이 올라왔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스피의 시가총액을 고려해본다면 코스닥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는 종목별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종목별 장세가 나온다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난 반년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말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였거든요. 근데 지난 5년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 그렇게 올랐느냐? 아니죠.
네.
1년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랐고 그 나머지 4년은 다른 업종들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걸 종목별 장세라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는 다시 한번 종목별 장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코스닥이 좋다라기보다는 이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말고 그 아래에 있는 다른 중대형주들도 낙폭이 굉장히 크니
맞아요.
이 종목들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엔 낙폭이 과한 쪽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업들은 제가 예전에도 똑같이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비트코인을 잘 모릅니다. 이더리움도 잘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것,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어요. 무형 자산도 있고 유형 자산도 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도 있고 직원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밸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밸류를 아득히 이탈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규모가 작은 기업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1%만 자금을 집행해도 급등이 나오는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기업들이 아니면 저는 밸류 안으로는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선주, 방산, 원전, 화장품 이런 것들 엄청나게 밀린 거는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게 그렇게 말씀드린다라고 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반도체가 못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반기 때는 예. 조금 상반기와는 다를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코스피에도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있어요. 코스피의 중소형주들이 코스닥 기업들보다 더 빠졌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금이 다 몰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저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코스닥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코스닥 많이 하시거든요. 네. 바이오 같은 것도 좋아하시고 변동성이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근데 뭐 지난 반년 같은 경우는 택도 없었죠. 정말 처참한데 그래도 올해 하반기는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전 듭니다. 아, 정말.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근거를 하나 생각해보자면은 아까 레버리지 이야기 우리 했었잖아요. 레버리지 네. ETF. 근데 얼마 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마진콜이 있을 거니까 이 코스닥에 있는 걸 팔고 레버리지를 더 샀대요. 그러니까 돈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네. 더 쏠림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고 여기 코스닥은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규제가 좀 강화가 된대잖아요. 이것도 시간도 31일 일주일 뒤로 땡긴다고는 하는데 네. 이거 효과 있을 것 같으세요?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늘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1천만 원만 있으면 됐어요. 네. 근데 주식이 800만 원 있고 현금이 200만 원 있어도 이걸 1천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줬는데 이제는 현금이 3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일단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레버리지에 대한 시장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게 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레버리지 쪽에 대한 AUM이라 그래서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가 많이 줄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이제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제가 이것도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고 한번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예. 이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코스피는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았고 코스닥은 밀리다가 더 빠졌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몹쓸 시장이잖아요.
아 네. 진짜요.
저도 이제 회사에 있으면 여기저기서 막 욕이 들려요. 막 이거 코스닥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왜냐하면 진짜로. 다 이제 똑같은 저랑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덜 빠졌어요.
한 달만 딱 놓고 보면
네 지난 한 달 동안 덜 빠졌어요.
더 이상 뺄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쵸 바로 그거예요. 그래,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코스닥이 밸류가 엄청나게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서 막 우상향을 해가지고 엄청난 랠리를 보일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밀렸다라는 거죠.
그쵸.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상승한 기업이 두 개 있거든요.
네.
하나는 KB금융
KB금융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1, 2, 3, 4, 5위권 중에서 삼성전기가 30% 정도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2차전지 쪽은 많이 밀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제가 그거 자료를 준비한다는 게 못했는데 지난 한 달만 놓고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한 달만. 그 전까지 하면 이제 코스피가 훨씬 더 월등히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급을 분석을 할 때도 열흘 중에서 10일 중에서 8일 동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근데 갑자기 10일 중에서 8일 동안 매도를 하고 있었던 외국인들이 10일 중에서 이틀만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언가 좀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10일 중에서 한 5일은 매수를 하고 그럼 무언가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코로나 때만큼 밀렸어요.
코로나 이상일걸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코스피는 코로나 때보다 안 밀렸는데 네. 코스닥은 더 밀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네. 그렇다라는 것은 코스닥 그 코로나 터졌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저기 사채하는 쪽에서도 자금이 융통이 안 될 정도로 급락이 네.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밀렸다라는 것은 전 너무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야. 이게 뭐 밸류적인 측면이나 그래서 여러분 코스닥을 막 몰빵하십시오. 이거 절대 아니고
네.
관심을 가져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네이버나 카카오나 누구나 알만한 기업들 말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알만한 대형주들이 꽤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LG 이노텍. 이런 거 그냥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기업 있는지 잘 몰라요.
네.
근데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알거든요.
아, 주린이 지금 무시하시는 겁니까?
주린이가 아니라 주식을 안 하는 분들.
아예 안 하는 분들.
주식 네. 안 하는 분들이 대덕전자가 뭔지 주성 엔지니어링이 모르죠. 뭔지 모르시죠.
네.
근데 그렇게 뭐라, 무슨 말씀 드리려고
죄송해요. 변들어가지고. 네. 아, 네.
다시 뭐 잡아볼까요? 그러면 좀? 코스닥은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좀 지금 채팅창도 내산내밤님께서 더 이상 뺄 게 없지만 오를 것도 없다. 코스닥에 근데,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많이 빠진 건 너무 공감이긴 한데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코스닥 얘기했더니 1000분이 나가셨어요.
아이고, 아 진짜요?
네.
아, 안 되겠네.
아직은 아, 코스닥 듣고 싶지도 않다. 이런 네. 여론을 좀
그러면은 이건 뭐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 분 다 궁금한 거는
네.
지금 만약에 산다면은 아 이거 너무 답정너인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 많이 빠진 코스닥. 코스닥은 지수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의 똑같은 질문인가요?
삼전닉스인가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러면은 삼전닉스가 대답이 나오면 아 코스닥은 여전히 매력이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요.
주식 투자를 왜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초과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거든요.
초과 수익.
그러니까 예적금 정도의 수익을 원하거나 시장 정도의 수익을 원해서 주식 투자를 하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우리가 상반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름이 정말 탄력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는 펀드 매니저들은 시장 수익률의 절반도 못 따라갔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회사와 연계가 되어 있는 운용사라든지 자문사들의 뭐 상반기 수익률을 보면 그냥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몰빵한 분들이 월등히 수익이 좋아요.
예. 네.
자산 운용사고 나발이고 수익률 절대 못 따라가거든요.
와.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난 10년 동안 그런 적이 있었나?
없었겠죠.
없었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은 그쵸. 거예요. 그래서 지난 반년과는 다른 시장, 어떻게 보면 과거와는 비슷한 시장이 만들어진다면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쪽,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코스닥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논리적인 말씀이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 댓글을 달아주신 거죠.
논리적이다.
논리적이죠. 코스닥이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2025년도에 작년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기업의 전체 영업이익이 10조 내외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몇십조씩, 몇백조씩 벌어가고 있는데 모든 기업을 더한 기업의 영업이익이 10조가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논리적으로 코스닥이 올라갑니다라고 말하면 틀리죠. 근데 주식시장이 논리로 가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뭐로 가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수급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수급으로 간다.
어딘가에서 큰 수익을 낸 자금들이 거기서 빠져나오면
네.
또 많이 갈 수 있는 쪽이 어디가 있을까 해서 넘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올 때 리밸런싱 한다라고 해서 외국인들 나갔다가 주가가 내려왔으니까 최근에 다시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반가운데 그동안 뭐 엔터라든지 이런 데는 아예 못 갔잖아요. 그래서 예. 얘들이 쭉쭉쭉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대반등 정도만 나온다라고 해도 상승률은 꽤 나오지 않을까. 제가 개인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기적으로 빨리 올라가는 종목들 그리고 지금 내가 계좌에서 뭐 혹은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싶으면 반도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거래대금이 이렇게 붙고 있는데 올라가면 사이드카 걸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거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저는 낙폭 과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코스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 중소형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이 빠진 쪽을 보실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수급의 주체가 요새 외국인으로 자리가 좀 잡혀가는 단계가 됐잖아요. 이럴 때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 HTS 틀면은 쫙 나오잖아요. 그런 종목들에서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뭐 LG 이노테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뭐 그 S7 같은 종목들에 포함되는 거 제외하고 다양한 종목들 보이면 걔네들은 좀 트래킹할 가치가 있어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들 네. 생각해보시는 게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 일단 지수 ETF가 저는 넘버원이에요. 시장 자체가 많이 밀리면
그쵸.
저는 지수 반등에 베팅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목에다가 몰아놓으면 그 종목이 못 갈 때는 완전하게 소외를 받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많이 밀릴 때는 지수 ETF로 좀 옮겨갔다가 지수 반등이 나올 때는 거기서 이제 강한 업종들이 생겨요. 그럼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명백해요. 반도체가 주도 섹터인 것은 맞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고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는 것, 또 반대로 생각을 해도 똑같습니다.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은 반도체가 올라온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ETF로서 지수의 반등을 누려보고 그 다음에 주도 섹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주도 섹터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 올라갈 때 HD 현대중공업이 25%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워낙에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근데 너무 방해라서 제가 찾아.
제가 너무 이상한 소리 하니까 제기까지 하시고.
아닙니다. 예. 네.
확실히 외국인이 수급을 좀 잡고 있어가지고.
예.
근데 저도 막 돌아다니면서 봤던 거는 네. 외국인이 이제 수급을 잡으면은 박스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 막 외국인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막 와 올라가자 막 이러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좀 사이에서 편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상단 하단을 잘 잡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수 투자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그것도 들어봤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뭐 참 이게 지금도 넥스트트레이드에서 계속 개인 투자자 순매수가 잡히고 있는데 네. 이게 제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깜짝 놀랐다니까요. 개인이 매도한 게 왜 좋냐라는 댓글이 막 달리더라고요. 개인이 매도한 게 왜 좋냐. 개인이 매도한 거는 역사상 안 좋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아.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게 좋았고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수급이 만들어지니까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 코너 할 때는
이런 거 좋아요.
방송이 끊길까 봐 네. 말을 계속 하는데 이제 두 분이 계셔서 제가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외국인 투자자는 주가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30만 원에서 10만 원이 되잖아요.
네.
얘들이 손실이 날까요? 수익이 날까요?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통해서는 손실이 나겠지만 얘들은 파생이 있단 말이에요. 파생에서 수익이 납니다. 거기서 나는 수익이 더 커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얘들은 우리처럼 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목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힘들어서 지쳐나갈 때까지 놔두고 거기서 한 번 더 밀어버리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만 원짜리 주식이 있다라고 한번 해봐요.
네.
만 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21선에 딱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121 이동평균선을 딱 이탈을 하면 무언가 좀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서 악재가 딱 터졌어요.
네.
외국인들은 거기서 매도를 때려버립니다.
네.
만 원에서 9천 원까지 빠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럼 9천 원까지 내려오는 주가를 보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떨까요? 투매를 합니다.
10% 이상 빠졌다.
그럼 8천 원까지 내려가겠죠.
네.
외국인들이 또 매도를 해요. 그럼 7천 원까지 내려가다가 또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 5천 원이 됐을 때 개인 투자자가 사느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느냐
네.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세요. 외국인들은 만 원의 매도라고 8천 원의 매도를 해서 5천 원에 삽니다. 얘들은 급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털려버리고 내가 신용을 쓰고 매수를 써가지고 원금에 대한 손실이 나버리면 밀려 내려왔을 때 개인들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더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이걸 너무 순진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우리처럼 급하지 않아요. 시간을 두면서 매집을 하고 올라갈 때 빼고 올라갈 때 빼고 올라갈 때 빼면서 올라가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털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뭐 몇 년 동안 놔둘 거야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하나 소용없습니다.
네.
저 뭐라는 거야 하고 덮으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좀 매매를 하고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면 제가 네. 말씀드린 내용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시면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 맞는 말.
털리지 않으려면 네. 털 정리를 미리미리 잘 하셔야 됩니다.
우와, 대박이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가져온
오늘의 면도기입니다.
네. 면도기인데 사실 저는 이걸 써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네, 안 써봤어요, 아직.
아, 그래요?
네,
저는 뭐 맨날 하니까 네. 사실 면적이 너무 나가지고요.
네.
오, 이거 전기면도기네요.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자. 전기면도기는 일단은 저는 전기면도기를 들고 사실 다니는 편입니다.
들고 휴대를 해요?
네, 저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아요, 면적이.
아~
네, 거의 저는 그 소위 말하는 그 구렛나룻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남자분들이 그거 부러워하신다던데?
이거요?
네, 쫙 연결되는
털.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나이 들면은 할아버지 네. 되고 이걸 같이 이어서 또 가보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는데,
네.
근데, 지금 현직으로 일하는 입장에서는 여간 그렇죠. 힘든 게 아닙니다.
네.
저도 수염이 되게 많이
사장님도 면적이 좀 많이 있어 보이시는데 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요.
그 예전에 명앵코랑 할 때 네. 저도 면도기 요거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다. 저도 수염이 되게 많이 나요.
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아침에 깎아도 오후쯤 되면 이렇게
약간 네. 맞아요. 저는 예전에 방송 되게 많을 때에는
네.
출근할 때 면도기 가지고 갔어요.
아 맞아요, 무조건. 저녁에 한 번. 그리고 막 이제 미팅 있거나 하면은 예. 무조건 한번 밀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진짜 이런 전기 면도기가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고 칼 면도기를 가끔 쓰기는 해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피부에 진짜 안 좋거든요.
저는 네. 막 피칠갑 합니다. 피칠갑.
아 그렇구나. 진짜
그 피칠갑을 네. 그럴 때 말 맞아요, 맞아요. 그때 네. 하는 건데 저도 처음에 이제 면도한 지 뭐 10년이 뭐야? 엄청 예. 오래됐잖아요.
예.
여기 피가 많이 나가지고 사실 가까이서 보시잖아요. 여기 피부가 진짜 안 좋잖아요.
좋으신 것 같은데.
에이, 아니에요. 에이. 여기 피부가 막 빨간 게 많이 나고 네. 입 주변에도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전기면도기 쓰면 일단 피부 쪽에서는 걱정이 없다라는 게 진짜 큰 장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독일의 5인원 네. 면도기라고 읽어주나요?
5인원.
아, 네.
5인원. 5인원.
면도기 최초로 57,000원으로 네.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이게 약간 습식으로 뭐 하실 때도 그쵸. 있고, 네. 이제 밖에 야외에 나와 있을 때는 또 건식으로도 사용하시고 싶으실 텐데, 이 면도기는 습식, 건식 겸용으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헤드가 이제 3D 헤드로 돼 있어서 네. 얼굴 굴곡에 맞춰서 그렇죠. 움직이는
이렇게 헤드. 움직이는 거
예.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예. 머리가 잘 움직여야 또
네, 맞아요. 굴곡에 그래야 맞춰서 굴곡이 안 되면은 네. 이 모질이 꺾여가지고 피납니다.
네. 예. 그리고 8400rpm 이 정도면 진짜 엄청난 속도가 아니라
엄청난 숫자야. 예.
고속 모터로 강력한 절삭력을 자랑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도 돼서요.
오우, 소리.
그러니까 습식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수 되니까 그냥 이제 편하게 막 물 묻혀서 그쵸. 이렇게 막 털고 예. 닦고 너무 해본 사람 같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털고 네. 물에다가 헹구고 막 이러셔도 편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속으로도 되는 게 이렇게 바리깡처럼 바리깡이라 해도 되나?
예, 그럼요, 그럼요.
예. 뭐죠? 이제 트리머. 예, 트리머라고 할 수 있죠. 트리머도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부속이 상당히 많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거 혼자 하시는 분도 꽤 많은 거 아세요, 남자분들?
모르죠.
이제 남자분들은 집에서 가끔 내가 너무 뭐 구렛날 좀 긴 것 같다 하면은 저도 가끔 여기다 이거 달고 이렇게 구렛날로 정리를 좀 할 때가 있어요.
아, 트리밍 하는 거구나.
네, 네, 맞아요. 네. 그럴 때가 있어가지고 아주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충전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 하단의 밑에도 보이실 거예요. 다섯 가지 종류로 옵션을 바꿔가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부속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편하게 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면도기 광고였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드셔주셔야 됩니다.
아, 좋죠.
예.
언제 먹나 했어요.
아, 정말요? 저는 네. 근데 처음에 이게 찹쌀떡인데 딱 이제 들어왔잖아요.
네.
그때 이상하게 약간 치킨 향이 나더라고.
어, 그랬어요?
아, 저만 느꼈나요? 아, 말도 안 되는
난다. 얘기가?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이거 뿌려져 있는 거 이건가요? 아마?
어디서 막 되게 고소하고 막 그 치킨 달달한 냄새가 너무 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드시면서 제가 설명하는 동안
네.
먹고 맛을 나중에 좋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맛은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고요. 하나는 좀 이렇게 흑임자처럼 까맣게 생겼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냥 찹쌀떡이 아니라 고단백 찹쌀떡이라고 합니다.
아, 단백질입니까?
왜냐하면 아, 또 좋아하신
아, 단백질 겁나 진짜
그쵸?
단백질 채워야 되거든요.
예, 보면 예. 아실 것 같아요. 단백질이 사실 떡 같은 거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워낙 이제 탄수화물 압축한 그런 거다 보니까 먹기가 하나만 먹어도 살찔까봐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당류가 0g이고요.
예.
단백질 100g당 22g이면 진짜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먹으면서 말 안 하는데.
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g당 22g이면 정말 엄청난 비율이죠. 그죠?
이거 거의 닭가슴살, 그러니까 프로틴바, 우리 프로틴 마시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이거 떡이어서. 아. 그래서 이제 여름이잖아요.
네.
저도 요새 계속 운동 더 열심히 하거든요.
네.
곧 휴가를 갈 생각이라서. 그래서 이런 건강 간식을 상당히 많이 챙겨 먹는데 떡은요. 이게 바로 배고픔을 좀 해소해 주는 게 있습니다. 네, 칼로리가 좀 있다. 칼로리를 채워 주는데 와, 네. 여기는 이거는 더 살도 안 찌고 단백질 많으니까
이게 포만감이 더 말씀하신 대로 오래 갈 것 같은 게 네. 이게 국내산 현미 찹쌀 100%래요. 근데 와. 그냥 이제 흰쌀밥보다 현미가 더 포만감 오래 가는 거 아시죠?
살 안 찌고.
GI 지수를 천천히 올려주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제 닭가슴살 많이들 드시고 할 텐데 그런 것만 먹다 보면 너무 지치고 힘들잖아요. 가끔 떡도 먹고 싶고. 그럴 때 이 제품을 선택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4팩 최초로 35,900원.
와, 이건 진짜 싸다.
가격이 정말 저렴하죠?
그래서 저도 이건 사가야겠다. 이거 아, 하나 줬으면 좋겠다.
네, 여기서 다 드시고 가시면 네. 됩니다. 제 것까지 드시고요. 아몬드 12팩, 흑임자 12팩으로 고단백으로 또 찹쌀떡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광고를 너무 오래 했죠. 맞아 드세요. 맞아 드세요.
저번에도 오래 했어요.
아, 그래요?
저번에 김치 먹었던데 네, 네. 김치도 진짜 3프로에서 해주는 거 다 맛있네요, 진짜.
그렇죠.
엄청 네. 맛있어요, 맛있어.
예, 네. 어떠셨어요, 차장님? 좀 떡 드셨어요?
살짝 먹었습니다.
아, 네.
아, 저 오늘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가지고.
네, 진짜. 네.
지금 내용 좀 보고 있었어요. 지금 뭐 미선물도 올라오고 있고, 뭐 예. 우리 넥스트레이드에서 반도체들도 좀 반등 더 해주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찹쌀떡도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예정된 시간은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또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도 또 살펴보셨다고 하니까 좀 마지막으로 우리 주린이들한테 이 주말 앞두고 해주실 만한 이야기들이 있으면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무조건 올라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뭐 못 올라간다라는 것도 아니지만 항상 리스크 관리하시고 근데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몇 년 후에 놔두면 뭐 다 올라가겠죠.
맞아요.
근데 뭐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무언가 내가 대응을 하고 싶다라는 관심이 있다면 이것저것 공부를 좀 해보시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최근 6월달, 7월달에 나왔었던 반도체 탑2의 저점을 좀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를 이탈하게 되면 좀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 무리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네.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무 좋은 기업이고 저도 좋게 보고 예. 제 고객분들도 매수를 권해드리지만 상장을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우리나라 기업에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주식이냐 할 만큼 주가 흐름도 안 좋고 거래대금도 안 좋은 기업들 많이 있는데 막상 상장도 되게 어려워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을 잘 뜯어보면 좋은 기업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한 번 정도는 뜯어보시면 재미도 있고 그래서 맞아요. 그런 다른 업종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뭐 조선주라든지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살짝 대반등이 나왔고 그러니까 그동안 진짜 시장에서 소외됐던 기업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들 우리가 많이 다룰 때가 되면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좀 힘들 때 억지로 이 산업을 공부하게 되는 때가 좀 있잖아요.
예. 저는 안 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전 그러니까 주린이라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이렇게 빠지는데 예. 억지로 공부가 되잖아요. 아, 이게 이래서 안 오르는구나, 저래서 안 오르는구나.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래서 배운 거는 아, 시장 뭐 수급엔 답이 없구나. 예, 이런 맞아요. 생각을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사실 이제 공부하면 남줍니까, 사장님?
맞아요.
공부를 해보면 참 주말간에 내가 이쪽은 한번 공부해봤으면 좋겠다. 뭐 어떤 게 있습니까, 혹시?
제약바이오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제약바이오가 진짜 제가 애널리스트들 우리나라에서 날고긴다는 분들을 거의 다 만나봤는데
그거 공부해도 네. 너무 어려워요, 용어가.
그분들도 정말 죽으려고 그러세요. 맞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안 될 일이냐. 근데 어쨌든 이번 주 들어오면서부터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약바이오는 뭐 HLB, 뭐 펩트론 지금 시간외에서 엄청나게 올라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호재의 뉴스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좀 이끌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약바이오는 종목에 대한 고민이 공부가 좀 어렵다면 그냥 ETF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ETF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코스닥 ETF도 괜찮고 뭐 코스피 ETF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뭐 제약바이오 쪽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 근데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나는 그래도 실적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기 화면 잠깐만 볼게요. 제 화면.
네.
여기 보시면은 이 하늘색으로 진하게 표시된 거. 진한 게 아니죠. 연하게 표시된 게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도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매도세가 좀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음 주부터 매크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매크로를 저보다 잘 아는 게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다음 주에 매수를 해주면 수급적으로는 네. 우리나라 시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을 거고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시장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예. 아 저기 자꾸 이 글이 써져가지고 마무리 네, 보게 되네요.
신경 쓰셨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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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차장님 일주일 동안 힘드셨을 텐데.
진짜. 예.
주말에는 에이. 또 맛있는 거 드시고 쉬면서 충전하고 오세요.
저야 뭐 제가 좀 힘들어서 네. 시장이 올라가면 맨날 힘들고 싶은데 네. 진짜 힘들어요. 시장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제가 한번 사과도 했어요 예전에.
어머나. 아 정말요?
증시에 대해서 죄송하다. 아. 힘내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걱정인형님도 찹쌀떡 저거 뭐냐 오늘 떡 낙했다고 하셨는데 저희 절대 그런 의도 아니고요. 아. 떡상을 바라면서 네. 가져왔습니다.
아, 그렇죠. 떡상을 바라는 겁니다.
네.
떡 먹어야 힘도 나고요.
맞습니다. 네. 예, 대규 차장님도 맛있는 거 드시고요. 저희 그러면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경인지점의 이재규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